일본의 바람. 청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바람 뉴스입니다. 11월 3일 일본 도쿄에서 시간이 없다. 정부는 부모 세대가 살아있는 동안 모든 납치 피해자의 즉각적인 일괄 귀국을 실현하라. 국민 대집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국민 대집회는 가족회, 구출회, 북조선에 의하여 납치된 일본인을 조기 구출하기 위하여 행동하는 의원연맹 등의 주체로 개최된 것으로 당일은 납치 피해자 가족 외에 타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와 키아라 미노루 내각 관방장관 겸 납치 문제 담당 대신도 참석해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이날 연단에 오른 납치 피해자 요코타 메구미 씨의 남동생이자 가족회 대표인 요코타 타쿠야 씨의 발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3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북조선 공작원들에 의해 납치된 저의 누나 요코타 메구미는 48년간 인질로 잡혀 가족과의 유대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납치된 가족과 형제를 구출하기 위해 결성된 가족회는 1997년부터 현재까지 28년이 지났습니다. 또한 2002년에 개최되었던 1조 순회회담으로부터는 23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이렇게 길고 힘든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권은 무시당한 채 우리의 소중한 가족과 형제들은 일체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밝은 내일의 희망조차 없는 가운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가만히 보고도 못 본 척 해서는 안 됩니다. 일본 정부는 이 문제를 자기 일로 여겨 신속하고 강력하게 북조선 측에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해 주십시오. 10월 22일 타카이치 정권이 출범했습니다. 매우 바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권 발족 이틀 후에 가족회 구출회와의 면담을 가져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절박함, 남겨진 시간이 없는 인권 문제라는 사실을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또 타카이치 총리의 이 문제에 대한 강한 각오와 신념을 정면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을 성사시켜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일본과 미국이 납치 문제에 계속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북조선 측의 해결을 촉구하는 자세를 보인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카이치 총리에게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긴밀한 관계를 강화해서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걸음을 맞춰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폭력에 의해 납치된 모든 납치 피해자의 즉각적인 일괄 귀국, 이것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권 회복과 밝은 인생의 회복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가족회에서 남은 부모 세대는 89살인 요코타 메구미의 어머니 요코타 사키의 한 명뿐입니다. 부모 세대가 건재한 동안 모든 납치 피해자의 재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일본 정부의 더욱 강력하고 실질적인 북조선에 대한 제재 강화를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1조 국교 정상화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시할 것입니다. 기시다 정권 때 행해진 1조 간 고위급 협의의 재구축을 서둘러 한시라도 빨리 납치 피해자 구출의 수단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1조 순회회담을 개최하여 두 나라 사이에 있는 인권 인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양국이 밝은 미래를 그릴 수 있기를 다카이치 총리 자신의 말에 힘을 실어서 일본 국민에게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은 위원장에게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측에 있는 불신의 껍질을 깨고 밝은 미래를 그려봅시다. 일본인 납치 사건은 이전 세대에서 행해진 인권 범죄입니다. 새로운 세대인 김 위원장이 과거의 죄를 해결하는 의사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따님이신 김주혜 씨가 앞으로 살아갈 어려운 시대에 밝은 미래를 만드는 자세를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한 나라의 지도자이자 아버지로서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함께 싸워주십시오. 계속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일본의 바람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북조선 출신자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보내드립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일본에서의 사과 재배 역사와 최근에 제가 사과 농원에 가서 체험한 내용을 함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일본에서는 가을철 과일 수확 시기가 되면 일반인들이 과수원을 찾아가 과일 따기 체험을 하는 풍습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저도 지난 주말 북조선 출신의 지인들과 함께 사과 수확 체험을 해보고 싶어 일본 동북지방에 위치한 이와테현 모리오카시의 한 사과 농원을 찾았습니다. 이와테현은 일본 동북지역의 중심에 위치해 있으며 북쪽으로는 아오모리현, 서쪽으로는 아키타현, 남쪽으로는 미야기현과 있다 있습니다. 도쿄에서 모리오카시까지는 약 524km로 자동차로 고속도로를 이용해 약 6시간 반 정도가 걸렸습니다. 도쿄 인근에도 사과 농원은 있지만 굳이 멀리 이와테까지 간 이유는 이 지방의 기후가 북조선 중부 이북 지방과 매우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일본에서 사과라는 이름이 문헌에 나타난 것은 헤이안 시대 중엽인 918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의 사과는 중국을 거쳐 들어온 품종으로 알이 작고 야생에 가까운 형태였다고 합니다. 오늘날 일본에서 널리 재배되고 있는 사과 품종들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은 의외로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50여 년 전인 1871년 메이지 정부의 개척사가 미국에서 75가지의 사과 품종을 들여왔고 이어 내무성 건업교 시험장이 중심이 되어 전국 각지에 묘목을 나누어주며 시험 재배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후와 토양 조건의 사과 재배에 알맞는 지방이 점차 확립되었고 이후 일본 곳곳에서 사과 재배가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50년이 흐른 오늘 일본에서 재배되고 있는 사과 품종은 약 2,000종, 세계적으로는 무려 1만 5,000종에 이른다는 사실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놀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는 오랜 세월에 걸쳐 품종 개량 연구가 진행되어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후지를 비롯하여 누런색을 띠는 어울인, 시나노 골드, 그리고 붉은 계열의 조나 골드 등 다양한 맛과 향을 가진 품종들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후지는 단맛, 신맛, 향기, 저장성 등 모든 면에서 뛰어나 일본 전체 사과 생산량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 태어난 후지는 오늘 중국에서도 방대한 규모로 재배되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사과 품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농원에서 직접 딴 사과도 바로 이 후지였습니다. 후지는 11월 상순이 수확 적기이며 알이 충분히 익으면 속에 꿀처럼 단물이 차오르고 풍미의 조화가 뛰어나 사과의 왕이라고 불립니다. 또한 오래 저장해도 맛이 쉽게 변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사과를 맛있게 먹는 방법과 보관법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과는 너무 차갑지 않게 약 10도 정도의 서늘한 상태에서 먹으면 풍미가 가장 살아난다고 합니다. 보관할 때는 신문지에 싸서 난방을 하지 않는 방에 두면 한 달 정도는 문제없이 보관할 수 있으며 냉장고에 넣을 때에는 비닐봉지에 넣어 공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면 아삭한 식감과 수분이 오래 유지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제가 일본에서 생활을 시작한 초기에 상점들에서 연중 각종 과일이 풍부하게 판매되고 있는 것을 보고 무척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사과의 경우 크기가 매우 크고 맛과 향기가 강한 데다가 품종도 다양해 북조선에서 보던 사과와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북조선에서는 사과가 일반 주민들에게 1년에 한두 번 정도 맛볼 수 있는 귀한 과일이었고 가격도 비싼 편이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사과가 사철 꾸준히 그것도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 사과 수확 체험에서는 일정한 비용을 내면 농원에서 마음껏 사과를 따먹을 수 있고 직접 딴 사과를 지정된 큰 주머니에 가득 담아 집으로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도시에서 오래 생활해온 저에게 이번 1박 2일의 농원 체험은 일본 농촌의 생활 문화를 직접 느낄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제가 사과 농원을 체험한 이와테현과 인접한 아오모리현은 일본 전체에서 사과 생산량이 가장 많은 지방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곳의 기후는 북조선 중부 이북 지방과 흡사하여 만일 후지와 같은 품종이 북조선에서도 본격적으로 재배된다면 알이 크고 향기로운 사과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일본인 납치 문제가 해결되어 일본과 북조선 사이의 교류가 진행되어 청취자 여러분께서 일본의 맛있는 사과를 계절에 구애되지 않고 마음껏 먹을 수가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일본에서의 사과 재배 역사와 최근에 제가 사과 농원에 가서 체험한 내용을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청취해 주신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문화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뉴스를 일본의 북조선 연구의 1인자로 알려진 도쿄 국제대학 이즈미 하지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12월 2일에 워싱턴에서 개최된 미함 전략 포럼 2025 랑크롬 국제회의 자리에서 미국의 근무선의 조나산 프리츠 수석 근무자원부 대리인은 트럼프 정권의 대조선반도 전쟁, 특히 대한국 전쟁에 관해서 연설을 좀 했었습니다. 거기서 프리츠 차관보 대리는 먼저 미한 동맹이라는 것은 북동아시아 그리고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정의 중심에 있다고 그런 것을 좀 강조를 좀 했고 그리고 10월 달에 실현되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을 좀 방문 그런 것은 너무 역사적인 것이고 특히 거기서 합의된 것은 보면 미한 동맹의 새로운 시대가 나왔던 것을 좀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한글 방문했었을 때 미한 양국이 합의된 것은 특히 중요한 것은 8개 중요한 노력 목표란 그런 것은 설정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본다면 지금 트럼프 정권의 관심이란 것은 어디에 있는지 뭐 잘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먼저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는 전부 다 존재에 관한 그런 목표, 노력의 목표라고 말할 수 있고, 여섯 번째 미한 돈면의 근대화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한 그 민관 차원에서 하는 핵협력이라는 그런 것을 좀 진전시키는 그런 과제에 관한 것은 마지막에 여덟 번째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역시 이런 거 본다면 지금은 미국 정부가 생각하는 것은 존재에 너무 집중하고 있다는 것은 말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 한국의 두 개 나라는 전통적인 안전보장 통맹을 좀 새로운 보다 포괄적인 파트너십, 동반자 관계로 전환시키고 진전을 좀 하고 있다고, 그런 식으로 브릿지의 금자간보 대리는 한조를 좀 했었습니다. 이런 것은 새로운 전적 반침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동시에 계속성 있는 그런 전적 관심이 안침,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거에 관해서는 세 가지 좀 브릿지 대표 자간보 대리는 말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한 통면이라는 것은, 그리고 미국의 확대 억제라는 것은 혹시 변함이 없고 너무 확고한 것이다라는 것은 존재하고, 두 번째 그 북서전에 대한 존재라고 말을 한다면, 먼저 너무 중요한 것은 미국이 한국과 같이 완전한 비핵화를 좀 북서전에 대해서 요구한다고 그런 것도 간절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도 북서전과 아주 좀 의미 있는 대화라는 것은 지지한다. 그런 것도 언급이 있었고, 그리고 북서전이 대량 파괴 병이란 것은 포기하는 것, 또 단도미사일 계획이라는 것도 그것도 포기하는, 그런 것은 너무 요구한다. 그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세 번째로서는 국제 해안법으로 좀 미한 양국이 너무 지지를 좀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대만의 해협, 그리고 남시나해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것을 원하고 그런 것을 축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역시 중국을 좀 무의식해서 중국에 대한 이른바 하나 메시지로 말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역시 트럼프 정권으로서는 대한국 전쟁이라면은 중심이라고 할까, 너무 좀 중요시하고 있는 것은 견제, 협력, 그런 것이고, 특히 한국한테서 얻을 수 있는 그 투자, 그런 것은 너무 중요시하고 있고, 그것은 조선 그 업이라고 할까, 이런 그 조선 분야에 관한 그 한국의 투자에 대해서도 너무 관심이 있는 것을 브릿지 자원모델은 발휘했습니다. 그리고 수상에 대해서는 새로운 관점이 나오지는 않아서 맞은 세계는 아마 계속성 있는 그런 전적으로 좀 견제를 좀 하고 있다는 것은 특히 이 완전한 비핵화를 좀 북조선에 요구하는 것은 강조했던 것은 의미가 그게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즈미 교수의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이 방송 일본의 바람은 북조선에 의해 납치되어 지금도 여전히 북조선에 억류되어 있는 일본인들에 대해 알리고 일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방송입니다. 납치 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에게 있어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분들의 안전을 확보해 한시라도 빨리 돌아오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다음 12명을 북조선에 납치당한 채 지금도 여전히 억류되어 있는 납치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후메 유타카씨, 요코타 메구미씨, 마츠모토 교코씨, 타나카 미노루씨, 타구치 야에코씨, 이치카와 슈이치씨, 마스모토 루미코씨, 소가 미요시씨, 이시오카 토오루씨, 마츠키 카오루씨, 하라 타다 아키씨, 아리모토 케이코씨. 그리고 이 밖에도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하에 일본 국내외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된 조사 및 수사를 강력히 추진하는 등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하루빨리 돌려보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정보든 좋으니 저희 쪽으로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헤어질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